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실 이유를 찾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우리로부터 이 복 주실 이유를 찾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근본적 이유가 뭐냐? 민수기 6장에 보면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받을 이유를 찾으세요. 복받을 이유. 이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2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얘기합니다. 분명히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축복하라고 하죠? 제사장. 제사장에게 축복을 하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약속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죠. 복을 빌어주는 마음. 그런데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고 각박해지고 또 어려워지는, 어두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누군가가 더 많은 복을 받으면 우리는 은근히 시기 질투심이 생겨요. 시기 질투심. 그가 특별히 뭘 잘못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면 그러면 괜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시기 질투심이 생겨요. 또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복을 가지면요. 그 복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 복을 내 것으로 삼고 싶어서 쟁취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예.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복을 주실 이유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복을 주실 이유를 찾는단 말이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서 복 주실 이유를 찾으실까요? 마치 구약 시대에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정말 충만한 가득가득 흘러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 복 주실 이유,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시려고 찾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에게는 그 복 주실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어야만 되는 정말 반드시 복을 주셔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 주실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지심과 그 보혈의 피를 쏟아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합당한 이유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꼼짝없이 복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고 가로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그냥 왕창 쏟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그 복을 우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저항할 수 없어요.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해요. 불가항력적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 복받은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예레미야 32장 40절 전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복받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복받을 존재.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꼼짝없이 복받을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해요. 어떤 의지가 확고하냐면 우리가 복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않겠다. 왜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피 흘리시기까지 완전히 쏟아 부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심히 부담스러우세요? 심히 귀찮으세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렇게 복을 주셔. 그냥 나도 그냥 지금 살만한데 그 복 안 주셔도 살만한데. 복 여러분 귀찮으세요?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내가 그 엄청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감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서 복 주실 이유를 찾으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잠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 남북이 나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고 아주 아주 패역하고 악을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정말 흉측한 왕이죠. 무서운 왕이에요. 더군다나 그 부인이 이세벨은 더 악독한 부인이죠. 네, 악독한 부인이에요. 그 둘이 만났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 둘이 만났으니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조공을 바쳐요. 엄청난 조공을 바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더 막강한 파워를 갖게 돼요. 더 막강한 파워를. 그런데 그러던 중에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아직은 젊고 아직은 조금 이제 막 왕이 됐으니까 아직 뭐 정비가 안 되고 체제가 아직 정비가 안 된 때예요. 이때의 틈을 타서 이 모압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메사가 이 살그마니 조공을 안 바쳐요. 그리고 배반을 해버려요. 배반을 해요. 여러분 여호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남유다 요사밧에게 그리고 이 애굽 왕에게 우리 같이 가서 저 모압을 완전히 진멸시키자. 좀 힘을 보태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 요사밧도 역시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에돔 왕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가서 이 세 나라가 그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7일쯤 되었을 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상당히 난처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와 수많은 짐승들을 이렇게 같이 가는데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어쩌면 고려하지 않았던 문제예요. 뭐 이들은 싸움만 생각했지 어떻게 하면 진멸시킬까 뭐 이런 거 생각했지 물이 없어서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7일째 되는 때에 물이 없는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분란이 일어나요. 니 탓, 내 탓 따지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시키느냐는 등, 우리가 여기서 진멸,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진멸되겠다는 등, 서로 뭐 니 탓, 내 탓 따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서로 죽일 위기가 처해지고, 뭐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갑자기 문제가 순식간 해결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중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문제예요. 그 광야, 그 황량한 들판에서, 그 메마른 벌판에서 이 물이 없는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이런 때에 상황이 완전히 순식간에 역전이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이들은 어떤 일이 있었기에 모압을 단숨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있어서 복 주실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 복 주실 이유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도우십니다.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계획했던 일들이 철저히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뜻하지 않게 갑자기 뜻하지 않은 시간에 숨은 복병을 만날 때가 있죠. 전혀 예상치 않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내가 계획된 대로 일이 잘 풀릴 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그 일을 착 진행하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생각지도 않았던 숨은 복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당황하는 거죠.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막 정신없는 거죠. 정신을 혼비백산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은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반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먼저 이 물이 없어서 모두가 전멸당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뭘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이 뭘 하느냐. 10절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슬프대요. 괴로운 일이다. 근데 우리가 괴로운 일을 만났다. 그 괴로운 일을 왜 만났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우리를 넘기려 하는도다. 고개가 갸우뚱거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전쟁하라고 막 내몰았습니까? 아니요. 이 일을 누가 주도했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가만히 있던 이 남유다 여호사밧 끌고 오고 에돔 왕을 끌고 와서 그래서 왔다가 이 난처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순전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누가 불렀어요? 자기가 불러놓고 그래놓고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위기에 빠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비신앙적이죠.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잘못은 본인이 하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 수없이 경험하고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뻔히 자기가 잘못을 다 해놓고 결국 원망은 자책임은 하나님께 물어요. 먼저 여호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조금 앞으로 가면 2절부터 3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악을 행했대요.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부모, 아버지는 바알신을 섬기고 어머니는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부부가 똑같이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둘이 똑 틀려요. 참 우스운 집안이죠. 우스운 집안이에요. 예? 이 아버지가 섬기는 이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 없앴다는 얘기예요. 없앴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상을 없앴는데? 그런데 그 다음,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밤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중간한 회색지대에 머무는 거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회색지대, 중간지대. 한마디로 여호람은 한마디로 혼합 종교인이 된 거예요. 혼합 종교인.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상을 따라가고 있고, 우상을 다 사라지게 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거를 추구하고 있어요. 혼합 종교인. 다원주의, 뒤죽박죽, 뭐 좋은 게 좋은 거, 뭐 이런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죠. 교인 같은데 그 안에는 우상으로 가득해요. 교인인 것 같은데 여전히 혼합. 다 좋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뭔가 분명하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은 혼합 종교인이 많아요. 요즘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기독교를 가장한 종교 무당들, 종교 목사들, 종교 맹신자들, 종교 중독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문제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정말 모범적이고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16,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16,000개가 넘는 교회에서 몇몇 교회가 문제를 일으켰을 뿐이지 한국교회 전체가 다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에요. 지금도 철저하게 방역지침들을 지키고 있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몸부림치면서 교회가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몇몇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종교 목사들, 종교 부당들, 종교 중독자들, 종교 맹신자들. 겉모습을 보면 그럴듯한데 속을 보면 그렇지 않은 혼합 종교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람이 반복해서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앞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또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생각은 확고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일이 잘못된 거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이 고생을 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은 본인이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못났죠. 얼마나 못났어요. 요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의 어려운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대단히 못났죠. 얼마나 못났어요. 이런 모습 우리는 흔히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 마음대로 일을 꾸며놓고 추진하다가 혹 막상 일이 잘못되면 다 하나님 책임으로 물어요. 하나님 책임 물어요. 하나님 어찌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마음을 두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사사건건 방해하십니까? 왜 이렇게 사사건건 회방을 놓으십니까? 와, 본인이 본인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일을 추진하다가 일이 막상 막히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린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일을 얼마나 마음을 두고 노력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방해하십니까? 왜 해방 놓으십니까?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이 방해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다른 반응은 뭐냐? 두 번째 반응은 뭐냐? 유다왕 여호사밧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바로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믿음의 반응이요.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와, 참 절묘하죠. 그 자리에, 그 문제의 자리에,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들 참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 있고 그 문제의 중심에 저는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두루 늘 살피고 위하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엘사와 같은 마음으로 문제의 중심에서 늘 머물러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언젠간 돌아왔을 때 정말 두 팔 벌려서 환영해야지. 우리 성도들 정말 꼭 안아드려야지. 얼마나 애썼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오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야지. 이런 엘리사의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급한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에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염치도 없지. 아이고, 평소에 잘 찾지 않다가 자기가 다급하니까 그때서 찾아? 아이고, 참 염치 없지. 그 속보이는 짓을 왜 해? 누가 바보입니까? 염치는 무슨 염치요? 다급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돼요. 목사님, 코로나 시기에 한 분도 연락 없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본인이 어려울 때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상황이 좀 급합니다. 정말 제가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또 몸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위에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염치가 없지만, 아니요, 염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그 상황이 은혜일 수 있어요. 그 고난이 은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은혜가 돼요. 슬픔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아픔이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은혜예요. 춥기 때문에 화로가에 모이듯이,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이 필요하듯이 다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자 두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2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악했던 요람 왕, 또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에돔의 왕,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내려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여호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다. 바로 지금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도 주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자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세상의 요령과 방법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소리가 바로 이 세상의 요란한 소리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소리만 가득해요. 세상의 요령만 가득하단 말이죠.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 실망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있습니다. 실증을 느끼고 있고 지쳤단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방인들도 다 주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은혜를 전달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전달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요? 여호사밧이요. 여호사밧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신실한 여호사밧 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기에 엘리사를 만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했던 거죠.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전반절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바알을 섬기던 부친의 선지자들에게 가라. 모친의 선지자 아세라 신을 섬기던 모친의 선지자에게로 가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왜 매몰차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 우상을 섬기던 자신들의 실체를 정확히 보라고 자신들이 어떤 자였는지 정확히 보라고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 너희 부친의 선지자들 너희 어미의 선지자들에게 가라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에게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으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14절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여호사밧이 아니면 내가 여호사밧의 체면이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여호사밧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난다. 와! 우리 양적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의 때에 바로 이 여호사밧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체면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양정교회 체면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부흥시키시고 이 나라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나타나야죠. 여호사밧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위기에 빠진 왕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은혜 받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은혜 받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 자가 있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욕심이 되는 거죠.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다 은혜 베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실 이유는 뭐냐? 은혜 받을 만한 분위기와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분위기와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이 엘리사가 황당한 요구를 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15절 말씀해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할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하는 자가 검은 곳 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더니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뜬금없이 검은 곳 할 자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그들이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뭐 하는 거죠? 무슨 군사를 재정비하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너희들 중에 발빠른 자들을 좀 선출을 해라. 그래서 그들을 좀 보내서 빨리 물이 있는 곳을 찾아라. 시간이 급하다. 빨리 그래서 찾아라. 뭐 이런 어떤 대안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뭘려고 하냐면 검은 곳 탈자를 찾아라. 세월 좋게 지금 한가하게 앉아가지고 검은 곳하고 노래를 들을 시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니 탓 내 탓 서로 죽이겠다고 야단인 상황이에요. 갑자기 목마르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서로 죽이겠다고 야단인 건데요. 서로 막 아주 마음이 극도로 지금 분노하고 막 화가 가득합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방법을 취한 것이 뭐냐면 검은 고를 탈자를 불러와라. 왜 그랬을까? 분명 비록 전쟁 중이지만 격앙되고 격분된 상태가 아니라 차분하게 고요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교요함 가운데 보라는 거예요. 분노함과 격앙된 마음으로 격분된 마음으로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묵상해 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 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왜 하필 검은 고일까? 무슨 다른 대안을 말씀한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검은 고 탈자를 그리고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도대체 이 검은 고를 타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검은 고는 현악기입니다. 현악기는 줄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검은 고에 줄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이 검은 고의 악기의 기능은 상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검은 고에는 반드시 이 줄이 있어요. 생명입니다. 자, 줄이라는 건 뭘까요?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은 거는 조율을 잘해야 악기로서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요. 악기로서의 음악을 발휘할 수 있어요. 내버려두고 방치해두면 검은 고로서의 그 악기로서의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뭐냐? 조율이에요. 잘 조율해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도 있고 또는 아예 뒤처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놔라. 그리고 마지막 결국 검은 고는 목적이 뭐예요? 왜 검은 고가 있는 거죠? 연주하기 위해서요. 연주하기 위해서. 검은 고가 뭐 자랑하기 위해서 뭐 어깨에 등 쥐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검은 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검은 고는 연주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쓰여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쓰여지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격분되고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이들을 차분하게 고요하게 하고 검은 굴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중심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나태했던 것들을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서 찬양하게 하고 회복해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막 격앙된 마음, 격분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용돌이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찬양을 듣는 거예요. 찬양을 듣다 보면 마음이 사그라들어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고요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러지 않고 격앙되고 격분된 마음으로 내버려 두게 되면 큰일을 이루는 거예요. 실수를 하게 돼요. 큰 실수를 하게 돼요. 누군가를 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후회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엘리사를 통해서 요구했던 것이 그거예요. 두 번째 요구가 뭐냐면 1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휴, 또다시 이해 못할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도무지 이거는 도무지 따라가기가 힘든 상황을 지금 연출하는 거죠.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지금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에 물이 없어서 지금 야단인데 그런 상황에 지금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더군다나 17절 전반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아니, 무슨 조짐이라도 있으면 먹구름이 막 잔뜩 낀다든가 막 비바람이 막 불어온다든가 뭐 이런 조짐들이 있으면 아하, 비가 오려는가 보다, 뭔가 큰 비가 오려는가 보다, 그래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웅덩이를 파야 되겠구나, 개천에 웅덩이를 파야 되겠구나,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하겠는데 오늘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한데 그런데 왜 웅덩이를 파되 많이 파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밑에 좀 모자란 분이라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생각을 못해서 하나님이 그런 황당한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좀 한켠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굳이 뭘 해야 뭘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비를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첫째는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않으세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듯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사를 준비시켜 놓았듯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았듯이 그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 자리에 참여시키고 있어요. 그 자리에 참여시켜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얼마나 순종하는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순종부터 하자고요. 일단 순종하고 그들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에 가로막혀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하나님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나님 도무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몰상식한 분으로 이해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순종부터 해보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을 계획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과 경험, 우리의 지식의 범주 안에 가두어두려고만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당장에 어려워서 돈이 필요하면 당장에 은행이나 또한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지요. 그게 현명한 방법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갑자기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유명한 병원을 찾거나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갔지요.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에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분일까요? 하나님 몰상식한 분일까요? 왜 우리의 형편을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 다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해가 안 되어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17절 중간부터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일단 순종했더니 그동안에 궁금했던 거 도무지 이해 못할 일들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단숨에 다 해결돼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일은 작은 일이라. 우리는 기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일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결정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나의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다시 말해서 아침이 되어 예배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이 가득하였더라. 예배 들을 때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열심히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분명한 이유를 만들며 살아갑시다. 그래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실 이유를 찾으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에겐 복 받을 이유보단 벌 받을 이유가 더 많았지만 그럼에도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장 지옥에 떨어져 시원찮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 주실 이유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을 찾아 마침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두루 살피시는 주님, 절망이 가득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도무지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려운 말씀임에도 그 말씀에 일단 순종할 때 역전의 은혜로 바꿔주심을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의 골짜기, 위기의 골짜기라 말하지만 믿음으로 개천을 파는 자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더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와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도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기름 부으시는 예배
다시 한번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가 전쟁터에서 물이 없어 난감한 일을 당할 때나 절망의 골짜기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람처럼 슬퍼하며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때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물이 넘쳐 흐르게 하셨습니다. 모압의 군대와 싸워 이긴 것은 여호람 왕이 용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에돔왕의 전략에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메마른 에돔의 골짜기에 많이 판 개천에 물이 넘쳐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 메마른 골짜기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개천을 파는 수고를 합시다. 때가 되면 역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복 주실 합당한 이유를 만들기 위하여 오시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할 때 모압 군대를 일격에 이기게 하시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골짜기의 개천을 파라 하면 파고 회개하라면 회개함으로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복 주실 이유를 찾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전 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